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일 목요일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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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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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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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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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13장. 바로 그때에 그 자리에 있던 몇몇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고 있을 때 빌라도가 그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그들이 바치고 있던 제물의 피와 섞어버렸다는 이야기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 사람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잘 들으라. 너희도 모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처럼 망할 것이다.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질 때 깔려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 사람들처럼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 어떤 사람이 과수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 사람은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여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과수원지기에게 말하였다. 이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3년이나 와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구나. 이 나무를 베어버려라. 쓸데없이 땅만 차지하고 있는 나무를 어찌하여 그대로 두겠느냐? 과수원지기가 말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나무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내년에 열매가 열리면 다행이고 내년에도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그때 베어버리시지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어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 회당에는 악령에 사로잡혀 18년 동안이나 제대로 몸을 쓰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허리가 굽어서 몸을 조금도 바로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그 여자를 앞으로 불러내어 말씀하셨다. 딸아, 너는 내 병에서 놓여났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손을 얹자마자 그 여자는 허리를 펼 수 있게 되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그곳의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화가 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한 주간 동안에 일할 수 있는 날이 엿새나 있어. 그러니 그때 와서 병을 고치시오.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러 오지 마시오. 주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들은 위선자다. 너희는 안식일에도 외양간의 가축들을 끌고 나가 물을 먹인다. 너희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여자는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얽매여 시달려왔다. 안식일에라도 그 여자가 사탄에게 풀려나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신 훌륭한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그 나라를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밭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둥지를 틀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그것은 어떤 여자가 빵을 구우려고 밀가루 서말에 섞어 놓은 누룩과 같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가시며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겠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구원에 이르는 문은 좁다. 너희는 있는 힘을 다하여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많은 사람이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일단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문 밖에 서서 아무리 두드려도 그 사람은 열어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간청할 것이다. 주인님, 저에게 문 좀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집주인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또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그러면 너희는 말할 것이다. 우리는 주인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주인님께서는 우리 고을의 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또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악한 짓을 일삼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런데 너희 자신은 밖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와서 하나님 나라에 차려진 잔치상에 앉을 것이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푸대접을 받고 있지만 그때에는 높임을 받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높임을 받지만 그때에는 푸대접을 받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여기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여우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는 오늘과 내일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낼 것이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한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쳐 죽였다. 암딸기 날개 아래의 병아리를 모으듯이 나는 여러 번 내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게 오려하지 않았다. 이제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소서라고 말할 때까지 결코 나를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창세기 제31장. 라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들을 그의 가축대가 있는 들로 불러내서 일렀다. 장인어른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셨소.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힘을 다해서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소.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열 번이나 바꿔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 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소. 장인 어른께서 나더러 점 있는 것들이 자네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점 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 어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소. 가축대가 새끼를 뵐 때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소.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암컷들과 교미하는 숫 염소들도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들이었어.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 그 천사의 말이 암 염소와 교미하는 숫 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기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소.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주 딴 나라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파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몫으로 돌아올 것까지 다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야곱이 서둘러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나누어 태우고 그가 얻은 모든 짐승과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갈 채비를 하였다. 라헬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서 친정집 수호신의 신상들인 드라빔을 훔쳐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도망칠 김새를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다가 모든 재산을 거두어 가지고 도망하였다. 그는 강을 건너서 길르앗 산간 지방 쪽으로 갔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한 지 사흘 만에야 그 소식을 전해들었다. 라반은 친족을 이끌고 이레길을 쫓아가서 길르앗 산간 지방에서 야곱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날 밤에 아람 사람 라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을 때 야곱이 길르앗 산간 지방에다 이미 장막을 쳐놓았으므로 라반도 자기 친족과 함께 거기에 장막을 쳤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속이고 나의 딸들을 전쟁포로 잡아가듯 하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어찌하여 자네는 나를 속이고 이렇게 몰래 도망쳐 나오는가? 어찌하여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가? 자네가 간다고 말하였으면 북과 수금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며 자네를 기쁘게 떠나보내지 않았겠는가? 자네는 내가 나의 손자 손녀들에게 입을 맞출 기회도 주지 않고 딸들과 석배의 정을 나눌 시간도 주지 않았네. 자네가 한 일이 어리석기 짝이 없네. 내가 마음만 먹이면 자네를 얼마든지 해줄 수 있네. 그러나 어젯밤 꿈에 자네 조상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경고하시기를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셨다네. 자네가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찌하여 나의 수호신상들을 훔쳤는가?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였다. 장인어른께서 저의 처들을 강제로 빼앗으실까 보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 댁 수호신상들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장인어른은 물건 가운데서 무엇이든 하나라도 저에게 있는지 우리의 친족들이 보는 앞에서 찾아보시고 있거든 가져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그 수호신상들을 훔쳤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라반은 먼저 야곱의 장막을 뒤졌다. 다음에는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까지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레아의 장막에서 나온 라반은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라헬은 그 수호신상들을 낙타 안장 밑에 감추고서 그 위에 올라타 앉아있었다. 라반은 장막 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는 월경 중이므로 내려서 아버지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라반은 두루 찾아보았으나 끝내 그 수호신상들을 찾지 못하였다. 야곱은 화를 내며 라반에게 따졌다. 야곱이 라반에게 물었다. 저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불길처럼 달려들어서 저를 따라오신 것입니까? 장인어른께서 저의 물건을 다 뒤져보셨는데 장인어른은 물건을 하나라도 찾으셨습니까? 장인어른의 친족과 저희 친족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내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장인어른과 저 사이에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무려 20해를 장인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의 양떼와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에서 수당 한 마리라도 잡아다 먹은 일이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긴 놈은 제가 장인어른께 가져가지 않고 제 것으로 그것을 보충하여 드렸습니다. 낮에 도적을 맞든지 밤에 도적을 맞든지 하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더러 그것을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20해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저의 처로 삼느라고 10년하고도 4년을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해 동안은 장인어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셨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 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였다. 이 여자들은 나의 딸이요. 이 아이들은 다 나의 손자, 손녀요. 이 가축대도 다 내 것일세. 자네의 눈앞에 있는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기 있는 나의 딸들과 그들이 낳은 나의 손자, 손녀를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이리 와서 자네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이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세. 그래서 야곱이 돌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기둥을 세우고 또 친족들에게도 돌을 모으게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와서 돌무더기를 만들고 그 돌무더기 옆에서 잔치를 벌이고 함께 먹었다.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여갈 사두다라고 하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앗이라 하였다. 라반이 말하였다. 이 돌무더기가 오늘 자네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일세. 갈리앗이란 이름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돌무더기를 달리 미스바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라반이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자네와 나를 감시하시기 바라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자네가 나의 딸들을 박대하거나 나의 딸들을 두고서 달리 아내들을 얻으면 자네와 나 사이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으로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게. 라반은 야곱에게 또 다짐하였다. 이 돌무더기를 보게. 그리고 내가 자네와 나 사이에다가 세운 이 돌기둥을 보게. 이 돌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돌기둥이 증거가 될 것이네. 내가 이 돌무더기를 넘어 자네 쪽으로 가서 자네를 치지 않을 것이니 자네도 또한 이 돌무더기와 이 돌기둥을 넘어 내가 있는 쪽으로 와서 나를 치지 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판가름하여 주시길 바라네. 그러자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야곱은 거기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친족들을 식탁에 초대하였다. 그들은 산에서 제사 음식을 함께 먹고 거기에서 그날 밤을 보냈다. 라반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손자 손녀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마을을 두루 찾아다니며 병들고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시기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더욱 미워했습니다. 저자를 없애버리지 않으면 모두가 저놈을 구세주로 알게 되겠는걸? 제사장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며 다니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체포하라! 제사장은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가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호위병들은 예수님이 설교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기를 기다리던 호위병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감탄을 했습니다. 호위병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제사장에게로 그냥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은 호위병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예수는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호위병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만큼 훌륭한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을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아니, 너도 그놈 편이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약이 바짝 올라 이를 부드득 갈았습니다.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러자 그 지방에 살고 있던 한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이렇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귀신이 들려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청했다. 저자 줄곧 소리 치며 따라오니 그만 돌려보내시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을 찾으라고 보내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말하였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에게 줄 음식을 개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네 믿음이 참 장하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 순간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네 믿음이 크도다 라는 내용으로 나누겠습니다. 선택되었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언제나 믿음이 적다거나 없다고 책망을 받은 대신 이 유대인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에 조차도 이방인들이 믿음이 오히려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14장 31절에 책망하셨고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17장 20절에 책망하신 반면에 8장 5절에서 13절에서는 백부장을 향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8장 10절에 하셨던 주님께서는 외면당하고 무시를 받으면서도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내는 이 여인을 향해서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극찬을 하고 계심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 여인의 칭찬은 외면당하고 괴취급을 당한 후라는데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며 주님께 대한 은혜 받을 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22절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구세주를 바로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날 만한 이유가 되었다면 어떤 고통이나 절망도 복이 됩니다. 또 이를 위해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게 하셨지만 이것을 몰랐던 이스라엘은 오로지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복을 누릴 것이라는 엄청난 착각으로 주님을 잃게 되는 비극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방의 구원에 대한 믿음과 기록들이 적지 않이 나타납니다.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미가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잘못된 형태가 어떤 대상을 섬기고자 하는 종교적 모습으로 나타나고 결국 힘없고 어려우면 자신을 의지하는 신이라 이름하는 것을 향해서 소원을 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비는 대상이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생명이 없는 것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 기도의 대상을 바로 선택했다는 것부터가 먼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복되다고 하는 것도 역시 기도의 대상을 바로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우리는 때로 이 여인처럼 너무 먼 곳에서 목이 터져라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복은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고 응답하실 수 있는 예수 기도를 순종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름 없는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게 되었으므로 그녀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것조차 감사할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침묵과 제자들의 귀찮아함이 심하게 여겨집니다. 안타까운 처지의 여인은 소리질러 간구하는데 주님은 한 말씀도 대답이 없으시자 제자들조차 이 귀찮게 여겨지는 장애물을 처리해달라고 청하고 여기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홀로 내뱉는 푸념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실 뿐이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왜 옆에 사람들이 시끄러움을 호소할 정도로 이 여인은 부르짖고 주님은 비록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간구를 드리는데 거기에 침묵으로 일관하실까 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 부르짖고 있는 여인이 다름 아닌 오늘날 자신이라면 우리는 어떨까도 생각을 하게 되죠. 어쩌면 이 긴 침묵은 이 여인의 믿음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절대로 고치지 않으실 것이었다면 나중에도 고쳐주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쩌면 이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과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 것이라고도 생각됩니다. 또 이 내용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같은 생각으로 가고 있는 뜻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는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키우려는 인내의 기다림이라는 사랑의 측면이라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라는 제자들은 불평을 외칠 뿐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육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역사 속에 죄로 인하여 이뤄진 자를 찾으러 오신 주님의 사명으로 이해해야 옳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액면 그대로 육신적 이스라엘 백성만을 표현한 것이라면 역시 주님은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이 역사 속에 이뤄진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목자임에 분명하고 귀찮아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에 의해 구원은 역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의 자존심보다 주님의 응답을 사모하는 여인을 봅니다. 주님과 제자들로부터 철저하게 인종차별과 외면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도 이 여인의 자세는 조금 후퇴하거나 낙심됨이 없이 오히려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는 탄식의 하소연을 드렸지만 주님은 더 심한 표현으로 이 여인을 거절하는 한편 어느 민족에게서나 가장 더럽고 혐오스러운 동물로 비유되는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오히려 인정하면서 긍휼을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인의 자녀들의 밑에서 아이들이 먹다가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면서도 꼬리를 흔드는 애완견의 모습에 자신을 비유하며 끝까지 긍휼을 구하는 이 여인에게서 차라리 처절함을 보게 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병행귀절은 마가복음 7장 2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신 대로 겸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은혜를 확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절대로 비극을 가진 채로 되돌려 보내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울러 이 고백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먹이심을 인하여 살아가고 존재한다는 주님을 창조주로서 고백하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귀하냐. 누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의 주님의 교훈은 순종하면 살 수 있는 실제적인 귀한 명령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침내 기도는 응답되고 주님의 칭찬을 받고 있는 여인을 봅니다. 주님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는 인간적으로는 듣기에는 너무나 심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자세가 바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가장 사실적인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뭐라 하시든 그 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세가 바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건 언제이건 옳다는 자세이고 이런 자세에 주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들을 주님으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우리가 높아져야 하고 영광을 받아야 하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실 주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만들어둔 기준에 갇혀서 또 하나의 잘못된 담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는 일입니다.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 선언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55장 8절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분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나의 처지가 어찌 되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라는 철저한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불행하게 버려두지 않으실 겁니다. 모든 인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종류가 어떠하든 반드시 그 믿음의 크기대로 응답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오늘도 처절한 고통과 어려움에 있으면서 주님을 찾는데 아직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키우고 계심을 믿고 지금 나에게 어떤 반응이 오든 변함없이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은 최종적으로 이 여인에게처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자 후손은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이주한 야곱의 열두 지파 가운데 유다가 여자 후손을 이을 지파로 선택을 받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다윗의 후손이 여자 후손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사탄은 골리앗을 통해서 그를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후에는 사울을 통해 죽이려고 했고 그 후에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통해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여자 후손이 나타나도록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제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이것은 다윗의 수완이 차서 그런 뜻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 이스라엘 나라가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맙니다. 다윗의 후손이 남방 유다를 다스리고 불경건한 왕들이 북방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왕 가운데 아합은 이세벨이라는 사악한 여자와 혼인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아달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남방 유다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 역사상 이세벨에 버금갈 만큼 사악한 그의 딸 아달랴와 혼인을 했습니다. 이 아달랴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알신을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듣자 아달랴가 남방유다의 왕족을 모조리 죽입니다. 아달랴가 죽인 왕족은 자기 손자들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열왕기하 11장과 역대하 2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달랴도 손자 가운데 요아스는 죽이지 못했습니다. 아하시아의 누이이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세바가 그 당시 한 살밖에 안 된 요아스를 예루살렘 성전에 숨겨 목숨을 구했습니다. 만약 아달랴가 이 아이까지 죽였다면, 그 한 살짜리 아이를 죽였다면 여자 후손은 계속 이어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에서 패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탄은 온갖 시도를 다 해보았지만 정작 이 아이는 죽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전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사악한 여인의 계략이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또 세월이 흘러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의인이었지만 병이 들어 죽어야 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그가 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 그가 죽게 될 테니 집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예사롭지 않은 일을 합니다. 그의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통곡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왜 더 살려달라고 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왜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다시 그에게 보내 그가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그의 씨, 후손이 없었습니다. 15년 후 그가 죽을 때 그의 아들 므낫세가 12세의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자신을 위해 기도했다기보다는 장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후손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여자 후손이 나타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히스기야의 병 때문에 좌절되지 않았습니다.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전 722년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남방 유다도 주전 586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후 페르시아 제국이 유다인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성경에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이 연회를 베풀 때 자신의 아름다운 왕비 바스티를 연회에 불렀습니다. 그러나 왕비가 연회장에 나오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진노해서 왕비를 폐위해버립니다. 그 후에 새 왕비를 뽑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히브리 처녀 예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 예스더에게는 자신을 친딸처럼 보살펴준 모르도게라는 삼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로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병거가 있었는데 그가 병거를 타고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시는 자에게 모두 엎드리라 하면서 수산성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데 단 한 사람 모르도게만은 무릎 꿇어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만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도게를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악랄한 계획을 꾸밉니다. 그가 왕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 왕과 왕의 신들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들의 숫자도 많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들이 그 적과 합세하면 우리가 망할 것이니 우리가 이 히브리 민족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왕은 하만의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유다인은 정해진 날짜에 모두 죽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미 왕의 인장을 찍은 조서가 페르시아 전역에 전달되었습니다. 모르도게가 이 사실을 알고 왕비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그는 에스더에게 남편은 왕에게 가서 우리 유다 민족을 구해주기를 간청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남편인 왕에게 나아갈 때 왕이 그가 가진 규를 내밀지 않으면 저는 죽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모르도게가 말했습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삼촌 모르도게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왕에게 나아갈 때 왕이 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으리라고까지 결심합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는데 왕이 그에게 규를 내밀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준비한 연회에 왕과 하만을 초대했습니다.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페르시아 제국의 역대 일기를 읽게 했습니다. 그 일기에는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모르도게가 발견하고 왕의 모사를 막았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모르도게에게 무슨 상이라도 내렸느냐?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아무 상도 주지 않았나이다. 사실 모르도게는 무슨 상을 바라고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왕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하만이 왕 있는 곳에 들어왔습니다. 왕이 하만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만은 자기 외에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이가 누가 있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그 말을 듣고 왕이 말합니다.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백월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개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이것은 하만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모르드개를 매달아 죽일 결심을 하고 이미 기다란 장딸을 준비해둔 하만에게 이것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르드개가 죽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말입니다. 그날 밤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위해 베푼 잔치에서 하만의 음모를 왕에게 밝혔습니다. 그 음모를 알게 된 왕은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만든 장대에 하만을 매달아 죽이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인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원수를 갚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유다인은 에스더가 민족을 구한 날을 부림절로 해마다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자 후손은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함께 공부한 내용은 창세기에 나오는 성경의 역사와 교훈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저희 또한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